예,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성숙으로 성장하는 교회. 지난번에는 교회의 성장에 위에는 양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육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숙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데는 한 분 한 분이 성장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멤버들도 우리 성령으로 충만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서 자꾸 더해지는 사도행전 2장에처럼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그렇게 모였다고요.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내 한 심령이 성숙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숙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신앙 성숙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신앙 우리 한 심령이 어떻게 신앙이 성숙될 수 있는지 한 말씀을 공부하려고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잡아왔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다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돼야 된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온전케 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온전케 되고 나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해 바다처럼 썩어져 간답니다. 소금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움직여서 봉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나로부터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을 본후내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은 어떻습니까? 말씀만 듣고, 아, 기쁘다. 오늘은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말씀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1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우리 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11절부터 16절까지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성숙으로 성장하는 교회.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냥 숫자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소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전도할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은장색을 만들고 금장색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만드는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그것을 팔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했답니다. 데모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것도 에크레시아래요. 그것도 하나의 집단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임 집단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러면 세상의 집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집단과는 완전히 다르죠. 생각이 달라. 세상에서 모이는 것은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것은 기쁨이 충만돼야 돼.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 내가 돈이 많더라도 평강이 없고 누가 내 돈을 훔쳐갈까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이것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성숙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기쁨을 갖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옆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성장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성장을 위한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성장에서 양육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어떤 겁니까요? 숫자가 막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의 성숙, 성도의 신앙의 성숙이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신앙의 성숙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에요? 사랑의 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워준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받았는데 받은 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복을 줬다면 그 복을 나눠 가질 수 있고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갖고 할 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요. 7.8개가 있어요.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라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놔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놔둔 것을 인정한다. 참 어려운 말이죠. 교회에서 직분자를 삼은 것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삼는답니다.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사들이 나타나서 세워서 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한 심령 심령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온전케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 뭘로 증명했냐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갔단 말입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것은 골리앗의 그 높은 산 위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고요.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현재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은 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습니까요? 시내 나가면 물론 홈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머리 둘 곳은 있더라고요.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사시더라고요. 다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머리 둘 곳까지 없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을 닮아가라? 그 비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바라던 그러한 생각과 욕심과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하나 그때의 귀중함을 담아갈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죽음으로서 장성한 분량을 표시했습니다.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만드셔서 그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분에 지금 계신답니다. 뭘 하시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그 하시는 일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답니다.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받고 그때 종을 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죽음 육신적으로 다해서 이제 갈 때에 천군천사가 또 환영한답니다. 아, 이제 네가 내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더니 힘들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된 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된 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요. 나는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던 죄의 종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죄의 여인도 마귀의 인도를 받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놔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태어남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성숙하려고 하면은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고, 씨를 심어야 된다고요. 씨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씁니다. 씨를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다. 거듭나면은 새 생명이 되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께 왔다고 그렇게 누구예요? 고넬료입니까? 니고데모입니까요? 고넬료의 니고데모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라고요. 율법을 신봉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왔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비밀이라고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된 것을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을 준답니다. 영생이 뭐예요? Eternal life? 아니, 그건 영어고 Eternal life고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가 영생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영생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영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목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비밀을 가져주셨다고요. 그때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거든요. 어리석어요. 믿고 산다는 건 어리석지만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새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새 성품을 가져야 돼요. 한 나무를 심었으면은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씨를 심었으면 싹시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싹시 나서 이제 줄기가 올라오는 거지요. 그 줄기 올라오는 것이 새 성품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제 새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자가 이제는 새 성품을 얻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화의 삶, 그 성화의 삶이 여러분 시작되었다고요. 성화 어려워요. 거룩한 삶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둠에서 빛을 발견했으니까 빛의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 거기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래요. 신의 성품이 뭐예요? 보배롭고 지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 여덟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5절, 6절, 7절까지 8가지 신의 성품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 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새 생활 이제 내가 줄기가 되었으면 줄기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열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말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버리고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남을 받았으니 그 거듭남 받은 그 자세로서 살 때에 바로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웃으로 더불어서 어떤 거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왜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첫째 어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른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화되어서 거룩함에 이런 성화의 삶을 살다가 살면은 예수님 올 때쯤 영화, glorification, 영화되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영화되면은 어떤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됩니다. 영화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단 말입니다. 그 틀림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틀림 받는 건 문제 아니에요. 성화되어가지고 영화되고 나면 공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틀림을 여기 있어도 틀림을 받은 거거든요. 주님의 틀림. 공간이 멀고 낮은 것이 없어요.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데 공중에서 우리 여기 서 있는 자체가 공중이거든요. 왜?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됩니다. 두 번, 주님은 우리 주를 대신해 어린 양으로서 자신 십자가를 위해 돌아가셨다.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무려 22장 거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7절, 12절, 20절 보니까 내가 속히 온다고 사도 요한을 통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로 보여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우리를 심판하려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처음에 오실 때는 심판하려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왔지만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모습에 그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 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지요.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서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커트가 16커트가 계속 지나가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그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은 아, 저 움직인다고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커트로 이렇게 커트로 되어서 계속 지나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이 땅에서만 보던 것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일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요.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아주 거창하잖아요. 그건 일면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에게 일면만 보여주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 요한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는 거거든요. 예,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렇죠?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영생에 이르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삶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있냐는 영안의 눈이 열리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가진 생활을 하게 되면 영안을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령의 열매요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그게 내 영안이 눌려서 평강이 아, 평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진다면 이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가는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점차점차 그래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마지막에 절제까지도 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신앙 성숙을 할 수 있느냐는 거 참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왜 하느냐 하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성숙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그러면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일곱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길은요, 성도로서 온전케 되는 거거든요. 온전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 예배소서 교회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온전하지 못한 거거든요. 사람은 온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따라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야. 어느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모래 백사장을 걸어가는데 내 발자국 위에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발자국인가 했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함께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온전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거든요. 본어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물로 태어나는데 물로 태어난 건 뭐예요? 물은 한 네 가지의 뜻이 있어서 물로 태어나라고 했어요.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해 준다고요. 내가 죄가 있어 더러워졌는데 물로 씻으면 그것이 깨끗해. 두 번째는 물은 생명을 주었다고요. 모든 생물체에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도 78%인가 80%인가 물이 되어 있답니다. 물이 부족하면은요, 여러분이 발에 장다리에 쥐가 난다 하면은 그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그렇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래의 모습, 우리 태어난 모습으로 내가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물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 물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어요, 홍해를. 그런데 그 군대들은 홍해에 전부 다 몰살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세례는 뭐예요? 너의 선한 양심이, 나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죄도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그같이 순종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요.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그냥 부어 주신다고. 덤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순종하게 되면 성령까지도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성품을 갖고 성장하는 거예요. 새 성품은 전반에서 얘기했습니다. 새 생명, 그 다음에 자라서 줄기는 성품이 되고 그 다음에 성품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이건 새 생활을 하는 걸로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성품이 있어. 하나는 옛사람이요. 그 다음에 현재는 새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옛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옛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영접한 후에 나의 삶은 새로운 삶이라고요. 거듭난 삶이라고요. 그러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새삶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사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 뿐이면 사형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른다. 옛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은 그와 같이 세 가지의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갔거든요. 새 생명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새 사람은 새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가 믿는 삶이 새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은 자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의 새로운 삶이라고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마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합니다. 옛날에 마을에요. 시골 마을에 면장이 있고 그 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면에서 소사로 신부름꾼으로 일하는 애가 교회의 집사였어요. 아, 집사하고. 근데 거기에 면장은 처음으로 교회를 초청받아서 왔어요. 아, 그런데, 아니, 자기 면에서 신부름꾼을 하던 놈이, 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유창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면장이 자기 체면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다음번에 내가 나올 테니까 내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골이니까 그냥 세웠던가 봐요. 그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앞에가 딱 서더니 아무 말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딱 소리가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지면서 입을 떼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하나님을 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없으니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것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 사람의 그 모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는 은혜를 갖게 해 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생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입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받는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가지, 포도나무,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잘 리워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교하셔야 된다고요. 삶이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빛의 열매까지도 맺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활을 하느냐. 생활의 방법 8가지가 있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 중심으로 삽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산다고요. 성경 66권 전체 3만 1100절의 그 말씀을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거거든요. 아, 사탄이 이렇게 말했구나. 하나님은 거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인적인 삶을 산답니다. 전인적인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입니다. 예, 전인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와 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네 군데로 나눴습니다. 삶을 살 때에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바로 이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나 내가 신체적으로나 내가 사회적으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을 사라는 거예요. 원래는 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원을 만들다 보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원으로 여기다 못 넣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여기에 지혜, 키, 사람 이것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전반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하나님, 사람이 전부 각각 내 모습 안에서 각각 한 부분으로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노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 되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전인적인 삶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거 영어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만들 때 우리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지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걸 이름을 지어보라 하니까 아담이 말한 것이 오늘날 그 이름이었더라. 그건 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적으로 뭐예요? 3장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 끌려서 선악과를 보니까는 먹음직, 부함직했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했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모셔널적이라고요. 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의적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의지 아닙니까요? 뜻. 근데 자아가 그것을 주장한다고요. 자아가 주장.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것, 자아가 주장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같은 삶을 사는 안 되고 우측의 삶이 돼야 돼요. 자아도 그 위에 있고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이 자아를 움직이고 지정의를 움직이는 삶이 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적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신적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답니다. 신적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한 거거든요. 영생 이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영생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영생이 어떤 거예요? 우리 영생은 보이지 않냐지만은 하나의 전부 같은 거예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어느 사람은 기쁨이 이렇게 와 이렇게 길이 선으로 나타나는 걸로 기쁨을 생각해 안 해요. 그 순간이란 말입니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순간이 정이면 하나의 전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곤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되는 거 피곤치 않는 거거든요. 그것이 선적으로 계속 간 다음에 피곤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또는 시편 23편은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한 것은 잔에다 물을 붓고 넘치도록 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데 넘치도록 복을 받아서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쉬어하는 그러한 삶, 이게 풍성한 삶이거든요.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매력적인 삶이에요. 꽃과 나비가 있는 것처럼 매력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 하면 자아 중심의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이건 매력적인 삶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꽃이 피어 있으면은 벌이 꽃이 오라고 안 해도 벌이 온단 말입니다. 왜요? 그 향기를 맡고 온다고요. 향기를 맡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건 뭐가 있어요? 꿀이 있다고요. 벌은 그 꿀을 하지만은 벌은 꽃은 어떤 거예요? 생식을 번성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요. 우리 매력적인 삶은 상호 유익이 있는 삶이에요. 상호 유익이 있는 삶이 매력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충만된 기쁨의 삶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충만된 것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해야 돼요. 순간적이 되어서는 않고 영원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 권세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요? 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탄 권세는 우리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지고 내가 염려되고 내가 근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 이러한 삶을 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그것을 보증까지 해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인쳐주었다고요. 그래서 성령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번성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기도.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